예, 소일문답, 사문답, 제가 질문 읽고요. 우리가 함께 대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attribute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둘로 나눠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그 성품을 갖게 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맨 뒤에 나오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더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나누어서 알려주시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 비공유 속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걸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공유 속성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공유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인식할 수는 있게 하셨다는 거죠. 알 수는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또 복음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다 알아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알 수는 있죠. 우리도 사랑이라는 성품을 같이 공유하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알 수는 있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가도 알아가도 끝이 없는 거라는 거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 같은 거를 생각할 때, 아우 맨날 그 아는 소리,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냐, 이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나 다 예수님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는 거고, 오늘도 그 인구조사에도 그런 천국의 현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메시지의 결론은 똑같아요.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천국인데, 그것이 맨날 똑같은 소리라 지겨운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말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하고 영원하신 것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데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고, 그렇게 사실 반응이 나와야죠.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구나.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주시느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건강한 모습 같아요. 욥기 1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욥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셨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고 인정하고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 알 수 없지만 또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 두 가지로 알려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 있는데,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고, 구원주 하나님으로서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만물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음에는 더욱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다는 것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셨다는 것. 그래서 계속 보면 이 공유 성품이 다 보면 십자가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이미지,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거기서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의와 진리와 또 거룩함이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가 태어난 창조된 이제 가장 아주 복된 성품이었는데 그 공의, 의와 또 진리와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성품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연결되는 모든 성품들도 이제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제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우리로 그 구원하신 자들은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하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아가게 하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서 완전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큰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나에게서 예수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삶으로 이제 부르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려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이제 그분을 닮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존재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성품. 존재. 그러니까 우리도 존재하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신 두 가지에서 보여주셨죠. 우리 계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연 계시 또 혹은 일반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들과 그것을 이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있는 그 지혜와 권능 거기에서 또 이제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그 완전성은 예수님이 와셔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예, 그래서 우리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하심에 있어서는 공유하시는 성품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존재하심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분리가 되면 존재에서 떠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마다 모세에게도 I am의 하나님, 그렇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I am 항상 계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과 끝이 태어나고 뭐 죽는 거 뭐 이런 식이지만 온 우주 만물의 하여간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에 되시고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으로 인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잘나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어떤 이유나 근거나 뭐 아니면 존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또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삶이었잖아요. 우린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거 저기 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맨날 하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지은 것 중에 목적이 없이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의자 앉아야죠. 펜 써야죠. 그게 목적을 잃어버리면 펜이 뭐 잉크가 다 했다거나 나 의자가 부러져서 고칠 수 없다거나 이러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왜 두는 거예요, 집에?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물론 뭐 꼭 사용하기 위해서 지으신 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교제를 맺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I am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가면 자기를 드러내실 때 I am으로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가면 선포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뭐 포도나무니 나는 뭐 생명의 뭐 빛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때 I am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에고 에이미. 우리 에고라 그러면 아예. 에고이즘 하면 우리가 저 이기주의 자기만 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에고 에이미. 에이미 하면 am. I am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기 예수님 자신이 I am의 하나님이라는 거. 만세 전부터 계셨고 또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되고요. 이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뭐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분이 절대로 아니죠. 삼위 하나님만으로 완전하신 그 존재의 그 현실이 되는데 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인간을 지어서 마치 그냥 인간에게서 뭘 받으셔야 완전해지는 것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만으로 완전하신데 그럼 왜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지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듯이 삼위 하나님도 그 완전한 사랑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고 너무나 그것으로 충분한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와 같은 자식의 생명을 잉태하셔서 그 자식도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제가 설명할 때 이거 우리가 물론 조금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좀 볼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잉태하고 때가 차서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가게 먹이고 입히고 또 교제를 나누다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잉태하셔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 그 아들로 자라가게 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이제 그걸 이루시는 것,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도 이제 있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드러낸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그 지혜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래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높아져가지고 우리를 뭐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우리를 잘되게 해주려고 그거는 좀 뭔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것보다 먼저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뤄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걸 이뤄가시기 위해 정하시고 이뤄가시는 속에서 드러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도 우리와 함께 공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제 성령님을 통해 주셔서 이제 우리도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도 두 군데서 드러나요. 창조에서도 드러나고 이제 구원에서도 드러나 복음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이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의 이 죄인들 심판하셔야 하는 죄인들 하나님은 이 죄를 눈 감아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좀 이따 보겠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죄를 눈 감아주고 아유 내가 그냥 니네들 사랑하니까 건져줄게 이렇게 못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랑과 이 공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 죄의 짐을 다 떠맡아서 전가받아서 정말 어린 양처럼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다 내리시고 우리는 마치 형벌을 이미 다 받은 자들처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드러났고 이제 우리는 그 지혜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거기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지혜보다 크시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그 한 몇 살짜리 어린애의 지혜보다 어른들의 지혜가 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지혜를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순진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도 이렇게 참 힘든 때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냥 커보면 알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지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혜로 그냥 막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다인 것 같지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알려주시면서 야 좀 내 지혜를 좀 믿어.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지만 니네들도 장성한 분량에 가면 이제 다 알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이 욥은 왜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지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 다 몰라도 천국 가면 야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로 끌고 가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요셉, 뭐 야곱 가족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야곱이 그렇잖아요. 맨날 그냥 자기는 자기 지혜로 그냥 하려고 그러고 망하고 또 막 쫓겨나고 막 죽음에 위협받고 막 이러면서 막 가는데 거기다가 자식들 낳았는데 막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요셉 뭐 그 자기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죽이려고 하고 그 요셉 또 요셉인지 몰라서 베냐민까지 또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왜 도대체 이렇게 저렇게 했느냐. 그런데 결론을 가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촥촥 해서 요셉을 그, 이, 뭐예요. 당시에 만민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적인 현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세우시고,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그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모든 걸 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다. 다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 다 지혜로 이끌어 오셨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다가 십자가까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죄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이제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그냥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면 안 되고요.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잘하신다고 하시죠. 시편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거, 뭐 머리카락 수도 세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내 마음속 있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죄성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고 바울이 얼마나 그거를 착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열심을 한 건데 결국 하나님을 죽인 현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다 깊은 것까지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 안에서 가끔 그것이 문득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아, 이 깊은 곳에 내가 그런 죄악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깨달아서 안다면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 싸움이 있겠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 죄성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속이면서까지 할 때에는 이건 도대체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때 또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회개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죠. 이 죄악조차도 이 뿌리 깊은 죄악조차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것에 순전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러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만족하는 법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하고 뭐 세상의 깊은 학문을 다 안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모르면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알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근본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세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냥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죠. 그 두려움은 마귀가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의 그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너무 은혜가 커도 두려워요. 안 그런가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예, 그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셔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권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는 곳이 어딜까요? 예, 네, 창세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아, 말씀이 그냥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말씀의 권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조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권능. 이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이제 누가복음 18장 거기 나온 구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걸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지으시는 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또 드러났죠? 이 첫 창조에서도 드러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에서 드러나요. 죽은 것에서 생명을, 그것도 천국에서 간 영원한 생명을 지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일들을 잘 풀리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났어. 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네.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병들었던 것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병이 났어. 야, 우리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제야 믿겠다. 그게 아니라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에서, 그리고 부활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인을 죽었던 것에서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죄와 죽음과 사단까지도 정복하시는 권능,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권능을 이제 이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셔서, 성경의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깼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 우리의 권능으로 주어져서 우리도 이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까지도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너무 든든하죠? 이 권능을 우리가 아들로서 누린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가 이 권능을 구하고 이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거죠. 저희가 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뤄주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예, 에스겔서에서 그 마른 뼈다귀 같았던 우리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예수님이 계신 진 안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뭐 잘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마른 뼈다귀들이 뭘 잘랐어요. 그거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권능의 증거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제 우리가 좀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요. 그거는 좀 나중에 볼게요. 이미 구원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의 권능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조금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만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이 조금 이따 나중에도 이제 그 밑에 거룩, 공의, 선하심, 진리, 참되심도 같은 현실로 찾아볼 텐데 우리가 그 일반 은혜에서 하고 특별 은혜에서 깨닫는 것이 조금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있고 온 우주 만물이 정말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 것, 뭐 이런 모든 걸 통해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더 특별 은혜 속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낸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이 성품을 더 완전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 그걸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일반 은혜로 어떤 절대주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은혜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성경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와, 온 우주 만물이 막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인간의 그 몸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 통해 야 이걸 지으신 분은 분명히 너무나 지혜롭고 엄청난 권능의 분이다 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혜 가운데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셨다는 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거룩, 공의, 선하심, 진리까지 마지막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복음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베푸신 아들까지 바치신 사랑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정말 그 깊고 깊은 또 넓고 넓은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중에 또 한국에 다녀오시는 여러 성도님들 돌아보시고 잘 다녀오시도록 그리고 그곳에 가셨어도 믿음의 교제 잘 나누다 오시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기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